8장은 어떤 모습입니까? 갈멜산 하면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갈멜산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섰는데 오늘 본문 19장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도 하늘과 땅 차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거든요. 엘리야로 하여금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랬던 엘리야인데 이렇게 당당하고 거칠 것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엘리야인데 오늘 이세벨이 보냈던 한 메신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찍이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겁니다. 18장에서 봤던 엘리야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어야 정상입니까? 대수롭지 않게, 아무렇지 않게 당당하게 맞이해야지 엘리야일 것 같은데 오늘 19장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도망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엘리야가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까지 도망간 걸,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땅까지 도망간 거예요. 마지막 땅끝까지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혼자 갔던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인 사환을 데리고 갔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데리고 있던 종을 함께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종은 부엘세바에 두고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광야길 하루길을 더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시고 먹을 것을 가지고 갔다고 해도 하루 길을 더 지나면 내가 가지고 갔던 거 다 어떻게 돼요? 지금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살겠다라는 거예요? 죽겠다라는 거예요? 볼 수 있죠? 어떻게 행동하는 걸 통해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을 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이 설교 한두 번 들은 설교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안 드셨어요? 왜 엘리야가, 아니 엘리야 맞죠? 엘리야가 많고 많은 나무 중에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을까? 광야에는, 이스라엘 사막에는 부엘세바 쪽에는 로뎀나무밖에 없는 걸까? 왜 로뎀나무라고 생각, 한 번이라도 그게 궁금하셨던 분 있으세요? 왜 하필이면 로뎀나무일까? 성경에서 광야에서 자라는 로뎀나무에 대해서 자주 등장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에서 로뎀나무가 나올 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누군가가 로뎀나무 아래 있다라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지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 어느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설명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상황에 빠졌다,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곳까지 떨어졌다라는 의미가 어느 누군가가 로뎀나무 아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혹독했던 광야 40년이라는 생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땅까지 오는데, 약속의 땅까지 오는데 광야 40년을 경험한 거예요. 그 광야 길에서 뜨거운 햇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내주시어서 낮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늘을 주셨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상징되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로뎀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이라도 보신 분? 나무라고 해서 나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뒤에 있는 게 로뎀나무일까요? 앞에 있는 이 부시가 로뎀나무일까요? 야, 역시 우리 성도님들 실력은 보통이 아니시네요. 찍는 건 전문이야. 그렇죠? 이스라엘 사막을 가면 저 뒤에 큰 나무들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엘리야가 어느 나무 아래 들어갔다고요? 로뎀나무 아래. 어떻게 생겼습니까? 빗자루 같이 생겼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a broom tree라고 해요. broom tree. 이 빗자루 같이 생겼다고 해서 저 밑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늘을 제공을 해 줄까요? 제공을 못 해 줄까요? 저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늘을 제공해 주지도 못하는 저 나무 아래서 그늘을 찾겠다고 머리를 내미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드냐면, 아, 인생의 바닥을 치는 상황까지 갔구나. 가장 비참한 순간에 빠졌구나. 이게 그걸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형편을 전혀 모르는 우리 한국 사람들, 독일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은 그냥 이 그림을 몰랐을 때 그냥 성경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로뎀나무 하면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림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주셔서 힘을 얻었던 곳이니까 우리는 로뎀나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단어, 위로, 격려, 안전함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뎀나무 하면 뭘 떠올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로뎀나무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로뎀나무 할 때 이 로뎀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글자 자체로만 보면 시궁창이라는 의미예요. 시궁창. 자, 그런데 그런 의미를 모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로뎀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시궁창 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시궁창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시궁창의 집이죠. 다음 사진. 시궁창 기도원 신년 축복 성회. 다음 사진. 시궁창 나무 직과. 사진 또 있을 거예요. 로뎀나무 커피 앤 플라워. 네, 또 다음 사진. 로뎀 가든, 시궁창 가든. 음식 맛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있나요, 사진이? 주식회사 시궁창 푸드. 또 있나, 사진이? 예, 여기도 로뎀 카페죠. 자, 우리가 얼마나 이 로뎀나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이 식당에 가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웃으시겠죠, 그렇죠? 아, 이 사람들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구나, 금방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사진 그만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이 엘리야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해 주시는가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8장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다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거든요. 엘리야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그 메시지 하나에 떨고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엘리야 너 그거밖에 안 되니? 내가 네 앞에서 나의 살아있음과 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너 그거밖에 안 되니? 하고 책망하고 실망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 없이 반응하는 엘리야를 실망하신 게 아니에요.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믿음의 발을 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절망 가운데서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여러분 왜 없습니까?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위로, 이런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면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에게도 부끄러운 과거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그 실패,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그게 오히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미 로뎀나무 아래 있어 봤거든요. 나는 그 고통을 알거든요. 나는 그 상처를 알거든요. 그 마음에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그 사람이 무엇을 지나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상처받은 치료자의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위로자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기억하시죠? 하갈. 여러분, 하갈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라를 대신해서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뭘 나누고 싶냐면 우리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결과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고통의 열매가 너무너무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하가는 임신하자마자 스스로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마치 안방마님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우리 하나님이 사라의 태도 열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라가 누구를 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얻어요.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누가 봅니까? 이스마엘이 인간의 힘으로 얻은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희롱하는 장면을 누가 봐요? 사라가, 엄마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가게 되죠.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떨어지고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볼게요. 창세기 2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15절과 16절 창세기 21장 15절과 16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가둑부대의 물이 다 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네, 여길 보면 15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식을 어디에 뒀어요? 관목덤불 아래에 뒀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무슨 나무? 로뎀나무와 똑같은 나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하갈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옴을 언제 경험했어요? 아이를 임신하고 낳고 양육하면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흉내내고 목에 힘을 주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하갈이 로뎀나무 아래 내려갔을 때에 무엇을 합니까? 내 인생이 가장 처량한 그 신세까지 내려가고 더 이상 떨어질 곳 없을 그곳까지 떨어졌을 때 하갈이 하는 게 뭡니까? 주를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는 믿음의 사람이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로뎀나무에 안에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울부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루만져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세워주심을 경험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나오는 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걸 너무 즐기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빨리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로뎀나무 아래 있는 것 같을 때가 왜 없습니까? 내 인생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구나 하는 바닥까지 떨어질 때가 한두 번입니까? 이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로뎀나무 아래 머물러 있으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 아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두려움 아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실패 아래 머물러 있으면 아니 됩니다. 염려와 걱정 아래 머물러 있으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낮아질 만큼 낮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요? 구원을 얻을지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로뎀나무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나무예요? 에셀나무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에셀나무? 얼마 전에 들어보셨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언제 했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금방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세워질 때 제가 그날 드렸던 말씀입니다. 거룩한 이야기꾼 기억나시죠? 스토리텔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펴 있으니까 창세기 21장 한번 볼까요? 21장 33절. 창세기 21장 33절 네,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제가 그날 에셀나무의 특징 네 가지를 이야기해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첫 번째가 뭐였죠? 그렇죠. 에셀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아남기에 가장 적절한 나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짠 성분 전에 잎이 커서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나무다. 세 번째가 잎이 짜다라고 말했어요. 그걸 떼서 입에서 씹어보면 짠 성분이 있어요. 짜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잘 흡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 그 이슬을 충분히 흡수해내요. 그리고 그 나무가 낮에는 뭘 하겠습니까?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면 수분을 흡수했던 것, 이슬을 흡수했던 걸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씩 조금씩 증발시키겠죠. 그 증발율이 열이 위로 올라가면 밑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원해지겠죠. 그러니까 보통 나무보다 에셀나무 아래가 10도 정도가 더 시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셀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쉼을 의미합니다. 그 아래서 안식을 누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오늘 이 창세기 21장 33절을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부엘세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나무 아래 에셀나무 아래 와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그 나무를 심은 것. 그리고 사람들이 이 나무 아래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한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이 인생되어야 된다고 도전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에셀나무를 심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을 한번 갈까요? 제가 목요일날은 좀 성경을 찾게 합니다. 그렇죠? 사무엘상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자, 누가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지금 사울이 어디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어디라고 했죠? 기브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기브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8km 정도 북쪽에 있는 곳인데 이곳은 베냐민 지파가 약속의 땅으로 받은 산지예요. 평지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 에셀나무가 자라는 자라기에 적절한 이 사막 땅으로부터는 거리가 제법 먼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산지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예요? 자연스럽게 그곳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면 어느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거기다가 갖다 심어 놓았다라는 의미겠죠. 사울 왕이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기브아 땅에 에셀나무를 심어 놓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기브아도 어디예요?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이 에셀나무 아래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자기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의미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사울 왕이 뭘 원할까요? 백성들이 자기를 누구처럼 봐주기를 원할까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인생길에 지쳐져 있는 사람들이 에셀나무 아래 와서 쉬고 안식할 때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두었던 아브라함처럼 자기도 그렇게 보여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고 그 아래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지금 사울의 손에는 뭐가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단칼이에요? 단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단창을 들고 그 아래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그걸 회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뭔지를 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죄송합니다. 설교 노트가 어디로 숨어버렸어요. 그렇죠. 사울이 지금 뭘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흉내는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들이 정말 아브라함처럼 봐줄 수 있게 에셀나무도 심어놓고 하고 있지만 신앙은 흉내 낸다고 내가 그 사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늬만 띈다고 해서 내가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나무는 에셀나무를 심었지만 지금 사울왕의 영혼은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에셀나무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은 로뎀나무 아래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나무 두 개를 비교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로뎀나무 아래 있는 분이라면 그곳에서 나와서 내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에셀나무를 심고 그 아래 내 아래 사람들이 와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넓은 신앙의 마음을 가졌을 때 사람들이 찾아올 때 내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보았지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로뎀나무 아래로 몰고 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해질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7년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